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좀 힘든 말씀이에요. 저도 읽을 때마다 힘들고, 그리고 오늘 특히 이번에는 아주 좀 깊이 연구를 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고, 또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말씀들을 주셨냐고, 또그 가운데 소망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한없는 부패지만, 한없는 타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사기 전체의 어떤 결론을 먼저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건데, 오늘 또이 그림을 보시고요. 항상 인간은 죄.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징계를 하시고, 징계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가운데 평화 가운데 또 지내다가 다시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점점 나빠지고, 오늘은 결국 여기에 있는, 그리고 이렇게 나빠지는 것은 성경은 역사서지만, 역사서는 시간대별로 구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사기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 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삼손이, 사실은 삼손이 아니라 이런 삼손 전에, 훨씬 전에 오늘 이야기들이 앞에 있는 내용도 있고요, 앞에 있는 게 뒤로 가는 것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성경은 시간대별 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별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대별로 사건 중에 서론으로 왔으면 서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놓기도 하고요. 앞에 있는 사건이지만 이거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것들은 빼놨다가 뒤에 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시면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죠 하는 그 메시지 순서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강곡선을 계속 그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물론 다음 주까지 성경 대학은 계속되지만, 우선 내용은 오늘까지로 끝내고, 다음 주는 사사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사기라는 것이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21장까지를 6회 내로 줄이려니까 굉장히 바빴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과 상관없다기보다는 조금 스쳐 지나가도 될것 같은 것들은 좀 빼놓고 있어요. 혹시 사사기를 따라서 함께 읽으신 분들은, 목사님 이거 빼놨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6회에 21장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번 읽으시면서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처음에 시작이 두 가지로 시작했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여호수아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2장 중반부부터 3장 초반부까지 돼 있는 사사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해요, 미리. 사사기 초반에 그렇게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 또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사사기 초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초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인 그 서론이 있고, 두 번째는 신학적 서론. 다시 말하면 사사기 전체를 설명하는 두 가지 서론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마지막도 두 가지 결론으로 끝나요. 첫 번째는 17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 그리고 19장에서 21장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속연에오른대로행하였다라는말이계속반복해나와요하나님의주인되심하나님이나의왕되심을거부하고내가나의주인이고내가나의왕이고그래서내속연대로행하는그런결과가어떻게나타나는지를수도없이반복해서보여주고정말그마지막에그결론은어디까지사람이타락하고악해질수있는지그걸보여주는것이기때문에사실은함께나눌때도되게힘들수도있을거라생각이듭니다오늘삼손이야기로사사들의이야기가끝나요보면삼손으로딱끝나요내용은저기위에언니로부터시작해가지고쭉가다가삼손으로얘기가딱끝나고근데그끝나는게몇장이냐면16장이에요17장부터는또나온다는거죠아직사사기가한참남았는데사사들이끝나요그래서그나머지17장부터21장까지무려그5장이네요5장이라는내용으로가지고이제인간의타락과그끝이어딘가를보여주면서사람은자기주가자기주인이되면안된다그얘기를계속하고있는것입니다오늘17장에는한사람이나와요이사람은이름은미가예요미가미가의이름의뜻은여호와같은이누구인가다시말하면하나님같은사람세상에없다아주좋은신앙적인이름이죠그런데그미가라는사람이엄마가어머니가그돈을잊어버려요얼마를잊어버리냐면1100세겔이1100세겔하면은그느낌이안오시죠보통한사람1년에받는돈이조금받는사람은5세겔많이받으면10세겔을받는데요그러니까많이주더라도100명이상의사람을고용할수있는돈이에요100명이상의직원을들이일하는회사에제가일해보지않아서모르겠지만어마어마한규모인것같아요이돈을어머니가미가의어머니가잃어버려요잃어버려서얼마나속상하겠어요화가나고그래서저주를하죠아마도이때그저주를할때는항상신의이름으로하니까하나님의이름을저주를했던것같아요그러니까그아들미가가듣고있다가찔려가지고사실은미가가가져갔거든요미가가그래서돌려드리죠그리고어머니가돌려드리는걸받으면서깜짝놀래가지고저주를하다가저주를했으니까자기아들인줄모르고저주를한거죠깜짝놀래가지고다시말을바꾸죠여호와께서너를복주시길원하노라그러면서저주를말로바꾸면서다른행동을하죠그가져온돈중에서그하나의신상을부어만들어요왜신상을부어만드냐면이때사람들은자기속연에오른대로행할때잖아요그러니까그내가하나님앞에내아들저주했는데내가뭐라도해야지하나님이그저주를풀어주실것같아가지고한다는짓이뭐였냐면신상을만드는거죠계속우리그사사기공부하면서얘기드리잖아요이때사람들은하나님과이방신을섬기는방법에대해서혼돈하고있었다고구별할수있는능력이없었어요왜냐하면말씀이부재했고그것들에대해서올바로가르쳐준사람이없었기때문에그런게없었어요그래서신상을만들어서세워놓고이러면하나님께서용서하실것이다근데신상을만드는데얼마들었냐면200세겔들었어요1100세겔을잊어버려서저주를했는데그1100세겔돌아오니까그돈을가지고저주를하면그돈은더이상자기것이아니거든요근데돈이돌아왔다고해서200세겔만탁하고나머지는또가져가는거죠어떤사람들의어떤그상식이나그런것들을별로그요구할수없는시대였던것같아요어쨌든간에200세겔을만들어서200세겔로신상을만들어서두고그아들중에하나를제사장을시켰어요그러놓고이제집에서그렇게하면하나님께서될것이다그자기의저주에대해풀어주실거라는생각이죠계속해서하나님과이방신을혼동하는우리앞에서배웠잖아요기드온도그랬고이따도그랬고삼손도그랬고계속해서하나님과이방신을혼동하는모습들을보여드리는데이처럼하나님께서우리를이렇게하면하나님께서나의저주를풀어주시고우리에게축복하실거다이렇게생각하는거죠왜이런짓을하냐계속해서또같은말이나와요이스라엘의왕이없으므로그사람들이틀린것들을지적할사람이없으므로틀린것들을지적하고바르게이끌어줄사람이없었으므로자기속연에옳은대로행하였더라또강조를하는것이죠어쨌든간에이사람은하나님의종교를가지고신상을만들어가죠 계속해서 신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종교를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가족 비즈니스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기드온 얘기에서도 봤지만 기드온 집 뒤에 바알 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만 믿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오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헌금도 가져오고 그래서 바치고 제사 지내고 그럴 때 그 가정에도 이익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정에도 그런 가족 비즈니스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직후 바로 다음에 레위 소년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아시겠지만 레위는 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안 줬어요. 아시겠지만 열한 지파는 땅을 분배해주고 안 줬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에서 각 지파 어떤 종교적인 행사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흩어놓고 그들의 생계는 각 지파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지파가 내야 될 게 뭐였죠? 십일조였죠. 십일조를 내서 레위인들을 섬겨야 돼요. 이런 법들을 주셨는데 뭐 자기 생활조차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레위 사람들은 땅도 없지 집도 없지 돌아다녀야 돼요. 이 레위 사람이 그런 거였어요.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온 거죠. 이때는 여행하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성실껏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어쨌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미가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우리 집에 신당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봇도 있고 그런데 이런 그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졌는데 한 가지 자격을 갖춘 사제가 없다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카우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연봉도 많이 주고 10세겔이 나와요. 10세겔 연봉도 많이 주고 그리고 그 쌀도 성미도 준다고 여기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그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얘기하죠. 뭐 어차피 이 레위 사람은 올 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다고 그러고 이 집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을 영적인 아버지로 보시려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 미가의 한 아들같이 되어버렸더라. 같이 살면서 쉽게 말하면 미가가 사장이고 이 레위 제사장은 레위 소년은 이제 고용한 바지 그런 거 이제 예배를 맡는 그런 사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미가는 종교 자체를 하나님 믿는 종교를 완전히 자기 거 사유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저기 그 뉴저지 남쪽 어딘가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개척을 어떤 장로님이 하셨는데 그 1, 2년 만에 한 번씩 그 목사님을 갈아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계시면 또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과 가족들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식으로 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 교회 그 신당의 그 종교의 주인이 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 채용해가지고 데리고 있는 그래서 완벽하게 신당의 모습도 갖추고 신당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도 레위인이에요. 그럼 폼이 나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 미가 입장에서는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식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가가 그 이 사람을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섰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그 틀의 종교의식에 더 큰 복을 부추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뭐 우리도 그런 일이 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런 건 있어요. 나는 잘 못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빨리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외형적 조건과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누가 와서 어떤 모양들이 갖춰졌다고 해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했다고 해서 장로님이 와서 기도해 주셨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미가는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 교회의 중직자분은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돕는 것이지 직접 나서서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신앙이란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닌 거죠. 하나님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좋은 학교에 가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죠.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이라고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해야 되는데 미가만 해도 레인을 드렸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실 거고 바로 내가 더 신앙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한 것들은 착각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가족 비즈니스로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이제 그 신당이 종교적인 그 틀도 갖춰졌고 사람도 와 있고 이제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데 이때 이제 또 나타나는 게 일이 좀 커지죠. 단지파가 나타나요.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을 정복을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딱히 거처할 데가 없어요. 이른바 그 동가식 서가숙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거할 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정탐꾼 다섯 명을 보내요. 쓸만한 땅이 있는지 알아봐라. 뭐 부동산이 아니고 정복할 만한 땅. 뭐냐면 그 땅은 좋은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죠. 다니다가 이 다섯 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이 레위 제사장과 만나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레위 제사장이 자기 자초지정을 다 얘기해요. 내가 돌아다니다가 이 집에 왔는데 이 집에서 나에게 얼마를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 해서 여기서 제사장을 해라. 그래서 뭐 당연히 나는 갈 데도 없고 해서 나는 제사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다 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단지파 다섯 사람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달라고. 물어본다고 그랬겠죠.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물어본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니까 가는 거죠. 이런 제사장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쁜 말은 절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그랬다고. 근데 보통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은 안 하시는데 이 사람은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저는 보았다는 사람 들었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특히 몸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그 보았네 들었네 하는 곳에 가서 혹시라도 제가 그 몸이 나을까 봐서 건강할까 봐서 데리고 다니시는 그런 통에 여러 가지 많이 봤어요. 넘어지는 것도 봤고 뭐 하여튼 굉장히 신기한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많은 경우는 그 엉터리인 거죠.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그렇게 보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축복과 평화만 있어요. 그 사람들 입에 잘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근데 구약의 성경이 계속 보면 축복과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로 나와요. 진짜 선지자는 너희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대부분 듣기 부담스러운 말을 더 많이 해요. 참된 선지자들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디서 보았네 들었네 뭐 무슨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뭐 그만한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엉터리예요. 하나님 말하시지 않은 걸 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안에서 하실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더 이상 누굴 통해서 말할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제사장이 그 단지파의 다섯 명에게 가서 가면 땅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돌아가서 돌아다니다가 아주 좋은 땅을 봐요. 북쪽에 라이스라는 땅인데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정복하러 가기 전에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들을 다 훔쳐가요. 신상이랑 부어서 아까 막 200세겔을 주고 부어서 만든 신상이랑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그 점칠 때 있는 옷이었죠. 그 다음에 드라빔 이것도 뭐 점칠 때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 버려요. 훔쳐가면서 그 레위 제사장에게 제안을 해요. 네가 한 집안을 위해 일하는 게 좋냐? 한 지파를 위해 일하는 게 좋냐? 이 사람은 당연히 한 지파죠. 그가 좋아서 따라나간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 잘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가서 큰 교회에서. 물론 긍정적으로 좋게 모셔가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작은 교회에서 잘 목회하시는 분 가가지고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거죠. 500명 목회 갈래? 5000명 목회 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사람하고 똑같았다고 봐요. 한 가정을 위해 일할 것이냐? 한 지파를 위해 일할 것이냐? 조그마한 사역할 것이냐? 큰 교회 사역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큰 교회로 가는 거냐? 이 사람이 한 지파를 따라가는 거냐? 전 다를 게 없다고 봐요. 물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는 좋은 환경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환경은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환경으로 볼 때 나쁜 대로 부르십니다. 그런 걸 보면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금 레위 제사장도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단지파는 레위 제사장을 데리고 그걸 이제 그 신상이랑 훔쳐가지고 라이스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을 정복하죠. 정복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줘요.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룰 때 항상 단에서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데 단은 맨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 해가지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하는 그 단이 가장 북쪽에 단지파가 그곳을 정복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단지파가 그 단을 세운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뭐였냐면 그 훔쳐간 신상들 가지고 거기다가 신당을 지어요. 신당을 짓고 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우트에 간 레위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모세의 손자의 아들이면 몇 대죠? 4대인가요? 모세의 4대 손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첫 번째는 그 이 종교가 얼마나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신상을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신당을 사람이 짓고 그리고 사람이 돈을 주고 그 사제를 방황하는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사제로 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것을 훔쳐가가지고 능력이 있어 보여서 훔쳐가가지고 자기네 땅에다가 신당을 지어서 놓고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나름대로는 마음속에서는 정성을 다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 계속해 나오는 말은 뭐냐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보기에 맞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는 게 하나님 세우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단이 했던 일은 한 지파가 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단 지파가 세운 신당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중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도 계속 그 신당은 남아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잘못되는 것이 그 백성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사대손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세의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것부터 틀린 거고 두 번째는 이건 제사장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이런 사람의 가문인데 딱 4대 만에 어떤 종교적으로 망해버리는 가문이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는 일로 바뀐다는 거죠. 저희 집도 4대인가 5대인가 된 것 같아요, 신앙이. 뭐, 여기도 그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모세도 4대 만에 신앙이 이렇게 돼버리는데, 우리가 4대, 5대라고 자랑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믿음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4대냐 5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느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보시느냐, 이런 것들을 또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넘기느냐 중요한 것이, 교회에 4대째 오고 5대째 온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논리도 없고 중심도 없고 어떤 말씀도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해가지고 갈 때까지 가버리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만든 하나님께 절을 하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를 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이 어떤 그 시대의 왕이 없으므로 그런 종교의 부패, 종교의 타락이 끝까지 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요. 단지 이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 가운데 비춰서 하시는 분이 많지만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은 참 문제가 되는 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상식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부인인데요.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다시 태어날 거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장로님 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 이런 얘기들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부하고 뭐 말씀을 보거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뭐 착하게 잘 살면 좋은 사람 되겠지, 좋은 사람 다시 태어나겠지, 이런 불교의 어떤 그런 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는, 전화기도 열고 딱 틀면 바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비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이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보시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옆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인 척하고 다오는 데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을 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18장까지가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주인되는 종교의 부패에 대한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성경을 받지 못하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정말 눈 뜨고 읽기에는 좀 힘든, 그냥 여러분도 사사기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어요. 사실 읽기도 싫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보고 따라야 될 귀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행해야 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야 될, 안 해야 될 반면 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19장에서 21장까지는 귀감은 아니고요. 반면 교사죠. 절대 이렇게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 보고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들인데, 다시 말하지만 읽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앞장에서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하나님께 결혼했지만 결국 그 행동들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아니었던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주인과 왕이 돼 행할 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 버리는지, 세상이 어떻게 망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힘들어도 함께 나누며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흉측한 단어들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시작해요. 19장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미가의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졸하였다 이렇게 놓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사건이 안 나와요.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렇게 시작해요. 왜 그렇게 시작하냐면 우리 그 어떤 무대에 오르거나 사람 앞에 이렇게 서서 말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떨릴 때 뭘 먹죠? 우황청심만 드시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떨리기 전에 미리 떨리기 전에 먹어가지고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그 19장 1절에 이 말씀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이 말은 우황청심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 나올 건데 미리 조심해라.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시작에 딱 나오는 게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대요. 이건 정말 첩이에요. 영어를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봐도 내연의 처. 본부인 말고 처. 시작부터가 황당하게 시작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이 첩이 있었더라. 나오고 있어요. 첩이 여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는 행음하였다고 그러는데 이 행음이란 말은 남자 입장에서 쓴 단어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뭔가 어떤 나쁜 안 좋은 짓을 했는지 몰라도 여자가 마음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를 버리고 한 자체가 행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어떤 음란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남자가 뭔가를 해가지고 여자가 천친정으로 가버린 얘기예요. 가버렸는데 이제 4개월 동안 안 돌아와요. 어떻게 4개월 동안 안 돌아오길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3일 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4개월 만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던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여자의 친정이. 베들레헴으로 데리러 가요. 대부분 그 친정 부모가 그렇지만 그 딸의 남편이 오면 잘해주잖아요. 저도 그 저희 처가가 부산인데 부산 가면 천국 같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누워서 잠만 자면 돼요. 그러면 끼니 되면 부르시고 끼니 때마다 그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쭉 주시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뻐서 그러는 줄 아냐. 딸한테 잘하라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시던데 어쨌든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처가에서도 장인이 그 레위인에게 아주 잘하죠. 하루만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동안 충분히 대접하고 먹이고 어떻게 대접했는데 이제 3일 있다 가려고 그러니까 또 잡는 거지.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그래서 4일 있었고 그래서 4일 있고 이제 5일째도 잡아가지고 있다가 안 된다고 이제 가야 된다고 5일째 늦게 떠나는 거죠. 이제 떠나는데 가다가 여부스라는 곳을 지나게 돼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여부스에 들어가지 않아요. 날이 저물었는데 성경에 보면 날이 저물었다고 나오거든요. 여부스에 들어가지 않아요. 않고 그냥 지나가요. 왜 그냥 지나가냐면 그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땅이라 나와요.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는 분명히 정복이 된 땅이었거든요. 다시 보면 이방인의 땅이라고 보면 중간에 뺏긴 것 같아요. 정복당한. 정복해서 가난한 사람들 쫓아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내버린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방인의 땅에 안 들어가고 더 가겠다 그래가지고 좀 더 지나가는 거죠. 여부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여부스, 예루살렘까지 그 찾아보면 5km 정도라고요. 5km. 5km면은 3마일인가요? 3마일 좀 더 되겠는 정도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아니라고 난 이방인의 땅이니까 머무르지 않겠다고 해서 더 가죠. 거기 가냐면 기브아로 가요. 기브아. 기브아는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까지도 5km예요. 하루 종일 해서 오후에 떠났는데 10km를 걸은 거죠. 아주 밤늦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의 그 풍습 가장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는 나그네가 있으면 무조건 집으로 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인 나그네는 그 주인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는 것이 이 시대의 풍습이고 룰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아에 갔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들이지 않아요. 벌써 그 인심이 흉흉해진 거죠. 사회가 부패하면 인심이 산나워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들이 또는 그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 인심이 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집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하게 됐는데 마침 그 에브라임 산지 산악지대에서 기브아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노인을 만나죠. 고향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인이 이들을 집에 들이죠. 어떻든 이제 한 노인이 선대로 이제 노숙을 할 것을 면하게 됐는데 자려고 할 때 동네 불량배들이 나오죠. 이거는 보고 있으면 롯에 대한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롯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이게 똑같아요. 지금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내놓으라고. 이 레위 사람을. 이 관계하겠다는 뭐냐면 강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말하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심한 죄인데 이거는 동성 강간이거든요. 불량배들이 남자예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강간해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아파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은 인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 내 딸하고 그 여기 이 남자의 그 첩이 있어서 내놓을 테니까 이 사람 관계하지 말라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자기 딸을 내보내는 거 내보내는 거지만 남의 마누라 내보내는 거 자기한테 권한이 없잖아요. 내보낸다는 거죠. 여자를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그 어떤 마치 물건 대하듯이 이 사람 남자를 면하기 위해서 여자를 내놓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 레위인의 아내가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밤새 이 사람이 남자들에게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침에 보면 죽어 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레위 사람은 그렇게 자기 첩이지만 마누라가 나가 있는데 자요. 잠을 잘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요.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나가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행 떠날 준비를 다 해요. 아침에 나와서 제가 보기엔 씻고 아침 먹고 짐 다 챙겨가지고 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이 죽은 게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레위인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였으면 뭐하러 그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시대의 어떤 여자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단지 그 노인과 이 사람을 레위인을 재워준 노인과 레위인의 두 사람의 한 그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전체의 여자에 대한 생각들 그 어떤 사회의 건강성을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말하는 경우가 사회학에 보면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도 있어요. 사사기 처음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악사라고 나 악사.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아지 여호수아 갈렙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장군이잖아요. 이 사람의 딸이 악사예요. 이 사람 악사는 나귀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결혼할 때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나귀 타고 가서 요구해요. 아버지 나 땅만 아니라 우물도 달라고. 자기 요구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사사기 초반에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여자들의 지위가 이렇게 높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왕대심이 이루어지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갈렙이 살아있을 때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적들 이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게 잘 돌아갈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한 지위도 보장이 돼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모두 지나가고 각자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나그네를 이제 더 이상 선대하지 않아요. 대접하지 않아요. 나그네가 들어와도 풍습은 대접한 건데 대접하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다는 거지. 내가 주인인데. 그리고 동성애가 판치고 여자를 자기의 소유한 물건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사회로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사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자 단순 여자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물건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은 소비돼도 어떤 돈을 버는 일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 소비돼도 몇 명이 희생돼도 괜찮다. 이런 사회라는 거죠. 종교의 부패라는 것은 종교의 부패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돌리는 에너지거든요.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부패해버리니까 윤리는 당연히 부패하고 윤리도덕. 왜냐하면 이 윤리도덕의 기준이 종교였는데 이 종교가 없어져버리니 부패하니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자기 소견이 오른대로 되고 또 종교가 제대로 작동될 때 아까 말했던 여성의 정당한 지위 향상 이것들로 대변되는 어떤 사회의 건강성 이런 것들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면 반대가 되는 거죠. 레위인은 그래서 이제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 비유교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 아까 말했던 악사 나귀를 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재산 주세요. 내 재산 주는데 땅만 안 주고 좋은 우물도 주세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요구를 하는 거기서 이제는 그 여자에서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나귀에 실려가는 여자로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들을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 부패한 시대, 악한 시대 이런 걸로 되어갔다는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외에 있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의 시체를 토막을 내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요. 예, 아내가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여행 준비를 하고 이것이나 토막을 내서 보내는 거다. 정상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어떤 종교 지도자의 부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그냥 가리는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우리 좀 쉬자. 저도 좀 힘들고 예,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됐을 때 어떤 비참한 모습들이 보이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 제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가 이런 비참한 데 처하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쉽니다. 좋은 간식 대한 가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두 네 분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드릴 때 주님의 때 이름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게요. 우리 열두 토막을 내서 그 첩의 시신을 각 지파에 보낸 것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그래요. 굉장히 이 사람들도 그 일이 익숙하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전 지파에서 모여드는 거죠. 전쟁할 만한 사람들로만 모인 것이 40만 명이 모여요. 40만 명. 그래서 미스바에 보였을 때 이 레위인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얘기 전체는 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 아내가 죽게 된 얘기를 얘기하는데 이런 그 어떤 그 윤리가 붕괴되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데 바로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이 왕노릇 할 때 발생하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미스바에 모인 40만 명이 결정을 하죠. 우리가 베냐민과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죽게 한 그 불량배들만 내어놓으면 우리가 그를 죽여서 죽이고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부해요. 그 사람들을 내놓기를. 그리고 차라리 전쟁을 하려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40만 군대에 맞서겠다고 나온 사람이 2만 6천이에요. 2만 6천 명이 나와서 못 준다. 차라리 전쟁을 해서 하면 했지 우리는 못 준다.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 아마도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둔감해진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 여자를 밤새도록 강간해서 죽게 만든 일에 대해서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 여자 하나 가지고 남자들이 놀다 죽었으면 그렇게 된 거지 뭘. 마치 이런 생각을 하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놓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거죠. 죄를 죄로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에 보면 죄가 합법이 되는 일들이 세상 법에서는 합법이 되는 일이 성경에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이고 그걸 죄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불법이 되는 아주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죄를 자기의 그 동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지파라는 이유로 정말 죽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주는 모습들이 그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죠. 세 번의 전쟁을 해요. 전쟁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를 물어봐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조금 넘겨주세요. 없네요. 예, 1장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가나안 백성을 치러 누가 먼저 올라가리? 하나님께 묻는 내용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 얘기하죠. 1장에, 1절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것인지를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하나님께 똑같이 대답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하는데 다른 게 있어요. 1장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무 얘기가 없을까?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나가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1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얘기하셨지만 베냐민 지파와 싸우라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이라는 숫자를 과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승리를 확신한 듯한 모습이에요.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그런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죠. 누가 먼저 가면 되겠냐고. 싸우는 건 기정사실이고 누가 먼저 가면 되겠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싸울지 말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체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40만이 승리를 확신하고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 마치 그 여리고 전투 얘기고 아이성 싸움에 나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굉장히 힘든 여리고 싸움 그 전에 싸움을 이긴 다음에 굉장히 교만해졌잖아요. 물론 아간도 있었지만 그 전에 교만해지고 당연히 우리는 그 저런 아이성 조그만 건 이길 수 있다 이러고 나갔을 때 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0만이라는 숫자 2만 6천이라는 상대병 숫자 보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승리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시간 그런 것 때문에 잊어버린 게 있죠. 전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전쟁은 누구에 달렸다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지는 않으시지만 승리를 약속하지는 않으신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2만 2천 명이 죽었고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먼저 전쟁 전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러 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랑 똑같이 올라가라 얘기하시죠. 하지만 승리를 약속하지는 않으세요. 여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베냐민과 어떤 나라마주 열한지파가 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음에 흔쾌히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서로 동족끼리 죽이고 죽여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이스라엘들은 사람들은 18,000명이 또 죽어요. 도합해서 4만 명이 죽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는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두 번의 전쟁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전쟁은 40만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화목제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말 그대로 화목, 관계를 위한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는 모습을 나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좀 다르게 하나님께 여쭤보죠.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지금까지는 누가 먼저 싸울까요 물어봤잖아요. 이제는 싸울까요 말까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부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또 기도할 때 보면 내 뜻을 이미 정했어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해야죠. 왜 대학에 갈까요부터.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과 관련있는 등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것들. 우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교회 밖에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두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미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는데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정확하지 않는데 누가 먼저 싸울 거야? 먼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정해놓고. 답을 내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답 안에서 답이 모르면 그 답 먼저 묻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라. 그리고 두 번의 전쟁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올라가면 이기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시고 세 번째 전쟁에는 이기는 거죠. 베냐민 남자들이 2만 2천 명이 나왔었는데 600명이 남고 다 죽어요. 근데 여기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 계시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마음대로 아실 거예요. 이기고 지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골육이었는데 베냐민조차도 형제들이었는데 형제의 지파가 완전 사라지게 되어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처뿐인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에서는 4만 명이 죽었고 이쪽에서는 2만 1,400명이 죽어버린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 합해서 6만 명 이상이 죽은 그런 전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전쟁이 끝나고 베냐민에 대한 어떤 증오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하죠. 우리의 딸들을 저 베냐민 남은 사람 600명에게 주지 않겠다고 다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그리고 맹세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 홧김에 뭐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 지금 전쟁 끝나고 화가 나고 어떤 베냐민에 대한 그 미움 때문에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할 때 홧김에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 생각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의 집 하나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구나. 이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들은 안 주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석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맹세를 안 한 거죠. 딸 안 주겠다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여기 사람들을 다 죽여요. 여자들 400명만 남기고 처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뺏어다가 400명을 납치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보쌈에다가 베냐민 지파의 그 남은 600명에게 줘요. 400명을. 이 여자들의 의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잡아다가 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잡아다가 줘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400명을 어떤 악당이 한 게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옛날에 그 아프리카의 보코하람인가
그런 사람들이 여 중생년지 여 고생년지를 납치에다가 다 임신시키고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이런 보코하람이나 같은 이런 이슬람의 폭력 집단도 아닌데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누가 그 꾸몄냐면 회중의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각국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짓들을 꾸며가지고 해요. 그리고는 400명 갔으니까 몇 명 모자라죠? 200명 모자라잖아요. 이제 어떡하냐면 실로라는 곳이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배하러 가요. 실로에 예배하러 가는 여자들을 중간에 납치를 해라. 200명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가고 있는 처녀를 납치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강간하고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게 만드는 거죠. 그 여자가 무슨 죄예요? 자기 그 여자들은 예배드리러 실로에 올라갔던 죄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납치해서 와서 납치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어떤 국가의 허락하에 그런 짓들을. 그래서 이 여자들은 자기를 납치해 간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들을 그 여자에게 주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어떤 개인의 나쁜 흑심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용인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상 전체를 봐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에 부재라는 거죠. 말씀이 없어요. 아무도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지도 않고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사무엘 쪽으로 이어지면서 그 불임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불임의 시대라는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사사기의 비극은 바로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끝장나는 비극들, 정말 타락의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이 이 말이에요.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에 보시면 돼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예, 여기 있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이란 말을 하기도 굉장히 쑥스러워, 굉장히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건데, 이 사사기 전체의 비극은 처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모두 쫓아내고 다 죽여라. 접촉하지 말아라. 죄는 흔적도 남기지 마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들일 것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종교에, 문화에 동화돼버린 거죠. 그러므로써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들어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을 때 이런 비극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들이 얘기했지만 쫓아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익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 그 사람이 일손이 모자랄 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경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사업이 아니고 사역이에요.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드린 만큼 그 이상의 그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사업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드리고 안 나와도 돼요.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사랑의 교실 선생님도 몇 분 계신데 사랑의 교실 사역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인풋만 있고 아웃풋은 없는 사역이에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그 인력이 들어가지만 우리 친구들에게서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요. 물론 가까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행복해하고 우리 친구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열매들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요. 하지만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이 어디 가게 와주셔서 또 가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업으로 봤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이길 거다.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 아니,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오늘 그 함께 나왔던 굉장히 비참한 얘기들,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이 강간당해서 죽고 그것 때문에 또 한 지파가 멸망을 하고 또 그 지파가 멸망되는 걸 막기 위해서 600명의 여자가 희생을 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내려가 버린, 끝까지 내려가 버린 이 이스라엘의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절망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성경 제체는 더 이상 설명이 없고 절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절망일까요? 여기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삼손시대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걸 잊어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더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하는 구절,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고 반복하는 그 구절 속에 소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왕이 있으면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마 분명히 언제도 언급했지만 굉장히 훌륭한 왕이 있을 때 이걸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사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서 사사기를 쓰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 쓰고 있는 사사시대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지금은 왕이 있어서 괜찮은데 그때는 왕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일 수도 있고 지금 왕은 다윗일 수도 있고 히스기야일 수도 있고 요아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 왕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울도 있을 것이고 아합도 나쁜 왕들 많잖아요. 여로보암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에게 장차 오실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왕이 있으면 지금은 없지만 없어서 이렇지만 그 왕이 오시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비완적인 시대를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날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이 있으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사사기의 목적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절망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보시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단히 보여주려고 이 많은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기는지 얼마나 종교가 부패하며 사회와 도덕이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정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스스로가 주인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왕대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주님 발걸음 붙들어 주시옵고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평안한 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